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모습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애완용으로 키우던 쥐와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무서워 도망가고 쥐가 따르고 있어요. 예. 쥐가 막 잡아먹겠다고 막 따라가고 고양이는 도망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야 맞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쥐가 따라가요. 예. 애완용으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야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맹수 호랑이가 돼지와 한 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돼지 새끼가 호랑이의 젖을 빨고 있어요. 와, 이거는 도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예. 어릴 적부터 이 맹수 호랑이가 어릴 적부터 이 사람이 키웠어요. 돼지와 함께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 호랑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성, 그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려움을 잘 견뎌내셨어요. 힘들어도 잘 참아내셨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워도 잘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처리해 주셨어요. 참 어른들의 신앙은 정말 본받고 싶어요. 너무도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유약해졌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내 인생 가운데 실패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토대 위에 나오는 겁없음과 당당함이 왜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뚫고 돌진하는 그 신앙의 야성, 믿음의 야성이 왜 우리에게는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마치 맹수 호랑이가 돼지와 함께 한 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왜 그렇게 힘없이 유약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너무 온실 속에서 키워진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린 자잘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작은 일에도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움에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여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은 편안한 곳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야성은 안락한 곳에서는 키워지지 않습니다. 힘겨운 고난과 훈련,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야성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야성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갖고 노는, 얼마든지 갖고 노는 그런 유약한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유약한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야성을 지닌 그런 강한 용사로 불러주셨을까요? 어떠십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강한 용사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사사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스리고 결정하고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예외의 인물이죠. 다스리고 결정하고 판결을 할 만한 탁월한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실력을 갖춘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영향력을 지닌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 사명자로 불러주셨을 때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지요. 사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교인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동일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돼. 나는 그 일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쩌면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능력이 없는 거죠. 진짜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아닌 거죠. 그분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단순히 어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면 진짜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소심하고 겁쟁이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따져가면서 일을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딜 봐도 그 사람의 능력을 따져서 그 능력에 합당하거든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따져서 그렇게 능력,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기드온 역시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요. 큰 용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ighty Warrior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전사, 힘 있는 전사, 영웅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는 어딜 보아도 그렇게 파워풀하지도 않고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영웅 같지도 않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기드온은 시골에서 그저 농사나 짓고 사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에요.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전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또 누군가를 이끌어본 리더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 불러요. 자격 없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기드온을 불러놓고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는 너를 용사로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용사로 세웠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것은 기드온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너를 용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는 보장의 선언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용사로 세우겠다. 너를 분명히 너를 키워가지고 용사로 세우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적 선포지요. 미래적 선포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는 용사로 불려지기가 창피해요. 용사로 불려지기 창피하지만 분명히 너를 키워서 용사 되게 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보면요, 역설의 삶입니다. 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항상 역설의 삶이에요. 이 역설의 삶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얘기하죠. 약한 건 약한 거지 왜 강함입니까? 그것이 왜 강함입니까? 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하는 거지요. 또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겨라. 또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오히려 쳐라 얘기하는 거지요. 모두가 다 역설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이 다 역설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면 이 위기에 때에 미디안 군사들, 이런 미디안 군사들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요,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번 들어왔다 하면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내요. 재기의 기능을 완전히 다 상실되도록 만들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 하면 고개를 다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아,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이거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냐면 미디안 군사들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가운데 있죠. 자,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도자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자를 뽑아야죠. 뭔가 담대한 자, 대담한 자, 뭔가 확실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자, 뭔가 리더십이 있는 자, 다 갖춰진 자, 실력 있는 자를 뽑아야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가장 나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힘이 없는 자, 전쟁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 없었던 그러한 자를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형편없는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세웠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합니까? 아니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용사요 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첫째, 큰 하나님의 용사는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원을 선택한 것, 그리고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용사는 인간의 어떤 힘, 어떤 능력과는 무관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불러요. 큰 용사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혀를 찰까요? 혀를 막 내두르면서 가능성 없다. 가능성 없다. 그렇게 할까요? 형편없다고 그렇게 평가할까요? 아, 형편없다. 죄 많은 죄인이다. 허물 많은 죄인이다. 아니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허물 많고 자격 없고 죄가 많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안아주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현재의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상태를 보면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얼마든지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은 미래의 우리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였어요. 대담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11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요, 먼저는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들키지 않기 위하여 몰래 숨어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해요? 밀을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여러분, 밀은 밀의 타작에서 타작기에서 타작을 해야지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밀이 수확할 시기가 되면 여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 군사들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수확한 것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굶주려 죽는 거죠. 굶주려 죽는 거예요. 여지없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그때에 와서 완전히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어서 당당하게 타작마당에서 당당하게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그것도 밀을 포도주의 그 틀에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은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판단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눈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달라요.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아무리 잘 보아도요, 사람에게 속기 일수지요. 아, 지나가 보니까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아,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네. 이럴 때 많잖아요. 정말 잘 보아서 정말 잘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흘러보면 아,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 사람 참 형편없네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잘못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한심한 겁쟁이에 불과한 기도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원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용사는 어떤 인간의 자격, 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용사라 할 때 그것도 큰 용사라고 할 때는 뭔가 막강한 파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른 것은 지금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기드온이 힘의 원천은 기드온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12절 중간절에 말씀해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힘이 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고작 그거 의지해갖고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유약하고 어쩌면 가장 겁이 많고 소심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큰 용사여,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하거든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증거를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첫째는 적은 군사의 숫자.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300명. 예. 와, 도무지 그 300명 갖고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는 더 많이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이고 줄여서 300명까지 줄여놓은 거예요.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그냥 300명에서 멈춰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적은 숫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형편없는 무기요. 형편없는 무기. 기드온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횃불이요, 항아리요. 횃불, 항아리, 막 횃불 켜고 밤에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막 항아리 막 두드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이 미디안 군사들이 막 오합지로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도망치고 전쟁에서 그냥 쉽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 적은 숫자, 형편없는 무기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무기가 승리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형편없는 무기로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특별히 오늘 고3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왔는데, 파워교회 친구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그런 전쟁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하면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임하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은 더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작다고 약하다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도 없을까? 실력도 없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작음이,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여러분,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조금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겠다. 공부? 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실력이 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겠다. 대학 들어가는 거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내가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상황이라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항상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서의 모든 출발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노아의 방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외로이 노아가 혼자 만들기 시작합니다. 혼자요. 그 노인네가 혼자서 노아의 방주,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요. 또 요셉도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나가면서 요셉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또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 850대 1 혼자 싸워 이깁니다. 850대 1, 적은 숫자예요. 형편없는 숫자예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겨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어린 소년이 내놓은 부끄러운,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그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5천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켜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무찌를 때가 용사가 되었을 때, 강한 군사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소년이었을 때 이겨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야, 형편없는 나였는데, 정말 실력도 없는 나였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보세요. 잘 보면 이 기드온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지 보세요.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집은 가장 가난하고 우리 집은 형편도 너무 어렵고 그런 거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열등감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또한 자신의 그 소심한 성격, 그 소심한 마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극히 약하다, 가장 작은 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여보세요.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기도원이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끈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게 되리라, 너끈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전혀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일수록 오히려 없는 것일수록 내가 형편없는 인간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믿죠. 자기 능력 신뢰하죠.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것이 별로 없다.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내가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문제를 풀어갈 때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수월하게 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내가 내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한 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할 때 행복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맡겨주신 그 일에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감당하느냐에 있어요. 결과를 묻지는 않으셔요. 과정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미 나이가 되었고 이미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저는 기도하고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충성하며 기도하면서 감당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안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성실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은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하던 일도 이제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나이가 늙어서 그만둬야겠다고 포기합니다. 정말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큰 용사는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의 기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핸드폰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핸드폰의 기능 몇 프로도 채 못 쓰고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정말 최신 스마트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몇 갑절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기능을 아무것도 몰라요. 받고 거는 것 정도밖에 몰라요. 핸드폰을,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는 것, 거는 것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능, 그 능력은 보관용이 아닙니다. 그저 핸드폰에 저장해 갖고 갖고 다니는 그냥 보관용이 아니라 핸드폰에 기능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것은 보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사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자가 진정한 용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의 강함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불러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르신 대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쩌면 가장 유약하고 가장 겁이 많고 가장 소심했던 기도원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약한 우리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큰 용사로 불러주시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힘을 주리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는 약속을 믿고 오늘 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큰 용사로서 도전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신